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25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매크로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내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텀업 스타일은 기업 가치평가 과정에서 적용을 하고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라는 렌즈를 통해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표를 통해서 경기 사이클을 파악하고 그 사이클에 맞는 자산군이나 섹터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자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산군이란 비슷한 성격과 위험 구조를 가진 자산들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 부동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암호화폐도 하나의 자산군으로 분류되는 추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섹터는 주식이라는 자산군의 하위 분류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크로에 대한 분석을 나의 확률적 우위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각 자산군의 특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지만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국채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겠죠? 실제로 주식 60%, 채권 40%로 자산을 배분한 전략은 매우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다 여겨지는 포트폴리오인데요. 하지만 투자가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이런 포트폴리오도 망가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입문자용 3투기에서 자세히 다룰 성질은 아니라서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성장일 때는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물가일 때는 이 둘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예를 들어서 경기 호황 때 기업 이익이 늘어서 주가 상승하는 동시에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까 채권이 하락합니다. 침체 때는 이 기제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채권이 상승하는 기제가 발현이 되죠. 그런데 물가가 어떤 화두일 때는 물가가 급등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게 되고 그럼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산 효과가 망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식들이 자산 배분의 기초 지식들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각 자산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주안점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각 자산군이 각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마디로 경기 침체 때는 어떤 자산이 좋은지, 경기 회복 때는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지, 또 왜 그런지 등입니다. 이게 주식, 채권, 원자재가 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 국면마다 최적의 조합들이 다 달라지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각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곧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다루겠지만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서로 가격이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자산은 사실상 포트폴리오에 같이 담을 이유가 크게 없겠죠. 분산 효과가 없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 기대 수익은 높으면서 상관관계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자산군이나 섹터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경기 사이클과 자산군의 상호작용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지난 시간에는 제가 경기 사이클을 먼저 파악하면 자산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판단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2강에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실물 경제보다 금융시장이 선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 사이클은 실물 경제고 자산군 가격은 금융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 사이클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단순히 경제 지표를 보고 경기 사이클을 판단해서 자산군을 보는 순서가 아니라 반대로 자산군에서 현재 경기 국면의 시그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계속해서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아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겠구나 라고 경제에서 오는 시그널로 자산군의 가격 추이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많은 걸 보니까 앞으로 경기 확장세가 좀 더 지속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원자재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하는 걸 보니 공급 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겠구나 하는 식으로 자산국 가격 추이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시그널을 읽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군을 공부해 나가면 좋은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주식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가장 중요한 자산군인 만큼 더 세부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섹터 개념까지 내려가서 이해하면 좋은데요. 연준의 금리, 신용 사이클별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실물 경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섹터가 나쁜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부분, 그리고 주식이란 자산군이 채권, 원자재, 외환,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자산군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채권입니다. 채권도 크게 나누면 국채, 우량 회사채, 정크본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채에서 이제 정크본드로 갈수록 리스크와 수익률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주식과 좀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주식보다도 큰, 어찌 보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 만큼 사이클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무위험 이자율과 부도 스프레드 개념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 중에서도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매크로를 잘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2000년대 들어서 많이 과소평가된 자산군이지만 과거 60년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주식과 한 16에서 18년 주기로 경쟁해온 훌륭한 자산군입니다. 이제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공동 창업했던 짐 로저스가 그 주기를 맞춰서 투자하면서 10년간 4,20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전설이 됐죠. 그래서 세계 3대 투자 거장이 되었는데 그 시기 동안 S&P 500 지수는 고작 10년간 4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우리가 2000년대 이후 들어서 이제 주식을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투자처로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주식이 굉장히 인기 없었던 여러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주식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식이 이렇게 천대받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골드는 10년 동안 1600% 정도 상승하기도 했죠. 물론 과거와 지금이 컨텍스트는 상당히 다르지만 저는 역사는 반드시 일정 수준 반복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22년부터 전 세계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드라이브하기 시작한 시점이 어쩌면 우리가 원자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삼투기 말고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게 원자재고, 이 원자재란 자산군은 주식의 그런 섹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개별 원자재들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자산군입니다. 사실상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각 원자재의 특성, 그리고 각 원자재가 우리에게 경제에 대해서 줄수 있는 힌트,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금은 안전자산과 인플레에 대한 헤지, 은은 금과 좀 비슷하면서도 경기 사이클도 타는 산업금속의 성질을 약간 가졌고, 구리는 완전히 산업금속으로서 경기 예측력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닥터 카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경제학 박사를 가졌다고. 그 다음에 원유는 뭐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등 다양한 원자재별로 경제와의 상호작용이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경기 사이클도 훨씬 더잘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피터 린치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공부해야 할 자산군은 외환으로, 각국의 금리차나 경제 펀더멘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어쨌든 투자자로서 필연적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고, 요즘 외환과 함께 비트코인도 공부하면 좋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외환에서 어떻게 예측을 해서 초과 수익을 낸다 이런 부분은 시도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복잡계이고 개인 투자자가 엣지를 가지기 되게 힘든 영역이고, 외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방어적인 관점에서 이제 대응하는 영역,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를 실전 투자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경제 지표, 중앙은행, 경기 사이클, 자산군 이렇게 이어지는 마지막 연결고리인 자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자산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 30개 영상 정도는 다뤄야 될것 같은데, 삼투기 시리즈의 성격이 입문자분들에게 어떤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 오늘 상당히 초기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매크로를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시면은 그 어떤 토픽보다도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그런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관리로 넘어갔다가 또 트레이딩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